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는 가자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4일 대표단이 이집트 카이로로 간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는 3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AFP 통신에 가자지구내 2인자인 칼릴 알 하이야가 이끄는 대표단이 4일 아침 카이로에 도착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소식통들을 인용해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카이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도 번스 국장이 3일 저녁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이집트 소식통은 하마스와 CIA 관리들 그리고 이집트 중재자들이 4일 만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라파 공격이 주민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가자 지구의 구호 활동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가 3일 경고했습니다. 옌스 라에르케 OCHA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라파 공격은 민간인 학살이 될수 있고 구호 활동이 주로 라파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가자 지구의 전체 구호 활동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가자 최남단 라파를 겨냥한 공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3일 경고했습니다. 게브리에스스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인 X에 올린 글에서 WHO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유혈 사태로 이어지고 이미 무너진 보건체제를 더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크림반도 상공에서 방공부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테큼스 미사일 4발을 격추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리들은 지난 4월 30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내 러시아 방공망을 뚫기 위해 에이테큼스 미사일로 공격했지만 미사일 6발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한 미국 관리가 미국이 최근 에이테큼스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비밀리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리는 사거리가 최대 300km에 달하는 에이테큼스 미사일이 4월 17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약 165km 떨어진 크림반도 내 러시아 비행장을 공격하는데 처음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 경찰이 시크교도 살인사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캐나다와 인도 사이에 심각한 외교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과 인도 정부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20대로 확인된 이들 인도 국적 용의자는 3일 아침 앨버타주 에드먼턴시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밴쿠버 외곽에서 복면을 쓰고 당시 45세였던 나지프 싱 니자르 씨를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 9월 쥐스토 트뤼뎅 캐나다 총리가 니자르스 살해에 인도 정부가 연관됐다는 믿을 만한 혐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양국 사이의 외교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인도는 시크교도 분리주의자였던 니자르 씨가 테러리즘과 연계돼 있다고 비난해왔고, 니자르 씨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난민 캠프 두 곳이 3일 공격받아 아이들을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현지 관리들과 유엔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성명을 내고 북키부주 주도인 고마시 인근 라크베르트와 무군가에 있는 난민 캠프가 폭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공격이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콩고 민주공화국 육군 대변인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르완다가 지원하는 반군 조직 M23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M23 층은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공격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콩고군을 비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88개의 흰색과 검은색 건반이 있는 피아노가 없다면 세상의 음악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악기, 가장 보편적이고 또 구현할 수 있는 음역이 제일 넓은 악기, 피아노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음악 세계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흐와 핸델 시대의 하프시코드와 챔발로, 오르간 작품에서부터 모차르트와 쇼팽의 시대를 지나서 이 시대 현대 음악가들로 이어지는 이 수많은 작품 속에 피아노의 역할과 그 선율을 깊게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오늘의 음악여행 주제는 피아노입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작품 번호는 16이고요.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피아노의 미국의 연주가 머레이 페라이아, 영국인 지휘자 콜린 데이비스 경이 이끈 바바리안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16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머레이 페라이아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 경이 지휘한 바바리안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과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과 함께 손에 꼽는 피아노 협주곡의 명곡입니다. 그리그가 1868년 25살 때 만든 곡인데요. 독일 음악계를 중심으로 했던 당시의 그 음악 풍조를 따르지 않고 조국인 노르웨이의 정서를 담은 음악을 추구했던 청년 음악가 그리그의 열정이 담뿍 담긴 피아노 협주곡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그는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 곡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협주곡은 방금 들으신 이 곡 하나뿐입니다. 음악계의 인정을 받는 젊은 작곡가가 됐던 시기입니다. 후세들을 양성할 음악 아카데미도 만들었고요. 곧 결혼도 하고 딸도 낳게 되는 개인적으로도 또 음악적으로도 가장 행복했던 시기의 작품이어서 진취적인 그런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얘기입니다. 또 보통의 작곡가들이 밝고 힘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조 구성 대신에 이 A단조, 단조를 선택한 것도 아주 특별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그리그가 판단하기에는 이 노르웨이 정서를 느끼게 하기에는 이 단조 구성이 더 맞다고 보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음악여행의 주제는 피아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피아노는 18세기의 발명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악기 기술자인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라는 사람이 1709년에 그 기존에 쓰던 건반악기인 합시코드, 그 챔발로나 클라비어보다 조금 더 나은 악기를 만들어 보려고 고안한 것이 소리내는 장치로 이 해머를 장착한 피아노와 포르테가 붙은 챔발로였습니다. 악보에 그려져 있는 그 강하게 소리 내라는 지시어죠. 포르테. 그리고 약하고 부드럽게 내라는 소리 표현에 피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다라는 의미였는데 너무 길어서, 이름이 너무 길어서 포르테 피아노로 줄였다가 지금의 피아노로 정착이 된 겁니다. 크리스토포리의 피아노는 지금의 건반의 절반 정도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네 번 이어지는 4옥타브짜리였습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 시대를 지나면서 이 건반수가 더 많은 피아노가 개발됐고요. 쇼팽과 리스트 같은 이 낭만파 음악가 시대에 7옥타브짜리 피아노가 나왔다가 명품 피아노의 대명사로 꼽히는 피아노 제작사 스타인웨이가 1880년대에 내놓은 88개짜리 건반의 이 8옥타브 피아노가 현대 지금의 피아노의 표준이 됐습니다. 자, 루드비그 반 베토벤의 이 곡을 들으면 피아노의 흰색과 검은색 건반 위를 오가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될까요? 오른손의 멜로디 흐름 그리고 왼손의 아르페지오 반주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솔로를 위한 바가텔 A단조 25번입니다. 작품 번호 59번이고요. 이 작품의 부제가 그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1810년에 작곡된 이후 20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노 연주의 입문곡입니다. 독일의 피아니스트 앙드레 와츠가 오늘 연주하고요. 이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올림 C단조 작품 번호 27의 2번 월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피아니스트 루돌프 세르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루돌프 세르킨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올림스의 단조 작품 번호 27-2번 월광 1악장이었습니다. 클래식 고전음악 전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듣고 계시고요. 오늘 음악여행은 피아노를 주제로 피아노 이야기, 피아노 명곡들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역사 이야기 하자면 헨델이나 바흐로 대표되는 바로크 시대 그리고 그 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악기였던 하프시코드, 챔발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차르트 시대에도 많은 작품이 챔발로나 클라비어라고 불렀던 하프시코드로 만들어졌는데요. 역사물 영화를 간간히 보면 심심치 않게 또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타 줄을 튕길 때 나는 그런 소리 비슷한 음을 내는 건반악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아노의 전신으로 꼽는 하프시코드입니다. 하프시코드는 14세기쯤 이탈리아 또는 벨기에 플랑드르에서 만들었다고 추정합니다. 건반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니까요. 피아노와 같아 보입니다만 현을 해머로 쳐서 망치 같은 것으로 쳐서 울림 소리를 내는 지금의 피아노와는 다르게 하프시코드는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라고 구분합니다. 소리도 많이 다른데요. 모양이나 디자인도 또 시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분위기로 만들어졌는데 상류층 사람들의 부를 상징하는 장식이나 재산의 이미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프시코드로 만든 음악은 지금의 피아노 음악과는 다르게 툭툭 끊어지는 느낌의 스타카토 연주가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피아니스트들도 헨델이나 바흐 작품을 연주할 때는 이 하프시코드 느낌의 특성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1집의 프렐류드 C장조 작품 번호 846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작품 전곡의 녹음 음반을 낸 캐나다인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함께 하실 영화는 2002년에 개봉된 더 피아니스트입니다.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수도 바르샤바에 갇힌 실존 인물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부아디스와프 슈필만을 주인공으로 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입니다. 슈필만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그리고 각색상을 받았고요. 피아니스트 슈필만 역은 폴란드계 미국 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연기했습니다. 때는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가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부아디스와프 슈필만은 바르샤바 라디오 방송국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굉음이 들리고 연주하던 스튜디오가 폭격을 맞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슈필만의 가족도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 게토로 가게 됩니다. 음악은 생각할 틈도 없고 가족의 안전과 생계가 우선입니다. 두려움과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강제로 타야 했던 기차는 수용소행이었고 슈필만은 그렇게 가족을 잃었고 구사일생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손으로 공사장에서 노역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괴로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버티는데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게토를 벗어났지만 언젠가 끝일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나날 속에 바로 게토 옆에서 자행되는 학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슈필만이 숨어있던 건물에 나치군이 들어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할 위기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위험한 줄은 알았지만 생명과도 같았던 피아노 앞으로 슈필만이 끌리듯 다가갑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나치 장교와 마주치게 됩니다. 나치 장교는 슈필만이 피아니스트였다는 소리에 관심을 보입니다. 피아노를 쳐보라고 합니다. 나치 장교는 슈필만의 연주에 만감이 교차하는 흔들리는 눈빛을 보입니다. 장교는 슈필만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 줍니다. 폴란드에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퇴군하는 독일군의 나치 장교는 슈필만에게 자신의 겨울 코트를 벗어줍니다. 그렇게 추위를 견딘 슈필만, 폴란드군에 발견돼 목숨을 구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슈필만은 다시 라디오 방송국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연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흐르는 피아노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전쟁 전 평화로운 모습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와 참상을 겪고 난 뒤에 슈필만의 연주는 너무나 다른 느낌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곡은 아사 직전의 모습으로 망가진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독일군 장교 앞에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의 슈필만이 자신이 피아니스트임을 입증해야 하는 장면의 연주곡입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미국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아노로 만든 음악의 명곡 중에 명곡을 꼽으라면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번과 2번, 3번 이렇게 3개의 협주곡이 있는데요. 17살인 1890년에 시작해서 1891년에 완성했다는 1번 협주곡은 라흐마니노프라는 이름을 크게 알렸고요. 2번 협주곡은 러시아의 정서 또 작곡가의 능력이 돋보이는 가장 대중적인 곡으로 꼽히고요. 1909년에 만든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미국에서의 데뷔를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역사에 아주 놀라운 테크닉과 피아니스트의 지구력 또 예술적인 표현력을 필요로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곡은 월터 담로슈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과 라흐마니노프의 연주로 초연이 됐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 출신 미국 연주가 블라디미르 호로비치와 또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제의 연주로 세상의 시선을 끌어모은 피아노 협주곡의 명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펠츠만의 연주로 듣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의 1입니다. 알레그로 마논 탄토 악장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조성민이었습니다.